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여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진리의 선생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또 이웃이 오늘 저녁에 당신을 만나서 내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 아마 큰 일 없이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할 이야기는 참 비밀이다. 당신에게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래서 당신이 꼭 이 비밀은 간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만나자라고 말하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혹은 가족상을 당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합니다. 비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되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신비라는 이 단어,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비밀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조형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 그룹이나 혹은 비밀 종교에 입문하기까지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이 종교나 이 그룹에 가입한 자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사실을 뜻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개역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신비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신비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의 신비, 인체 신비, 그러면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비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라고 말했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여기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는 진리의 계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풀어 설명하면 남에게 감추기 위한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오랫동안 감추어졌지만 언젠가는 계시되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큰 계획, 이걸 가리켜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비밀, 이 신비는 사실은 공개된 사실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완악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저들이 왜 정작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우둔함,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이방인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왜 저들이 완악한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또 정작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서 자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될 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겸손합니다. 자기의 구원이 자기 스스로 행한 그 무엇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림을 겪습니까? 때로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커서 그 사실을 들을 때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낳아보면서 정말 죽을 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 또 자신을 낳기 위한 그 어머님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을 알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러는 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통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일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이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2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이지 최종적이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부분적이지 전체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하여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공개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초두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도 감당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했는가? 단지 혈육이 동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정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집착했는가? 바울이 유대인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물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일이나 이뿐 아니라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과정은 답답해야 돼요. 그죠? 답답하지 않으면 클라이막스가 살지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포르테 시시모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려고 하기 위해서는 피아니시시모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련해서 마땅히 있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여정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 백성 중 일부가 우둔하게 되는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황지 연못 이야기했죠? 우리 도연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지 연못 이야기했습니다. 황지 연못. 황지 연못의 물이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낙동강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 아니라 한강으로 흘려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면 물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 서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일부를 완고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신실치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신실하여서 유대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일은 부정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GP라고 하는 선교단체 제 동기 이재하 선교사님이 대표로 있는데 거기에서 온 기도 소식지를 봤습니다. 선교사들을 쭉 보니까 뭐 여러 수백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온다라는 이 말,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이 말은 우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의도하신 이방인들의 수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놓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는 이 일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만 계속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일은 중지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은 어느 순간 가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시죠. 유기죠. 그죠? 선택과 유기 역사는 끝까지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끝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해소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은 종결, 귀착점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할 때 이 까지라는 이 말은 그러면 뭐 핍박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쳤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였다는 뜻이지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마구 안 했다는 뜻이 아닌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오실 때까지라는 그 말은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찬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로 하시리라는 이 말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만 왕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왕노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노로 할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더러 일부분이 완화하게 되는 이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만 있게 될 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더러 일부가 완화하게 되는 일은 종말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26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완고함이 해소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 않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92년도인가 뭐 93년 아니 구약신학인지 무슨 과목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존경하는 구약신학 교수인 김성수 교수님께서 그분은 문제를 딱 하나 냅니다. 뭐 외워서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게 시험 제목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도대체 답을 어떻게 쓰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의 접으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꺾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얼마나 더 마음을 들이겠는가. 입양한 아이도 아끼거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얼마나 더 아끼겠는가. 그런 말이죠. 결국 이 말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이 일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일이 어떻게 끝까지 계속되지? 회복을 말하면서도 이 완악을 또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게 되고 많은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으로 나오는가? 이 단락의 결론이 32절입니다. 결론부인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완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궁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제가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 왔는데 5년 정도 됐는데 5년까지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역 모임도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IQ가 죄송하지만 70이었다가 120이 되어서가 아니죠. 기억력이 쇠퇴해지면 쇠퇴해지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궁휼과 자비로우심의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리스와 그분의 복음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완악해졌지만 이사야 6장에 나타나고 있고 29장에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인용한 것처럼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지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풍성한 구원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바로 아래 논에서 그 물을 다 받아들이면 더 이상 흘러내려갈 물이 없겠죠? 그런데 물길을 틀어버리면 그 물길이 제일 아래에 있는 논과 밭에도 그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다수가 완악하여 저버림을 당하게 되는 반면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 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결국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사야 5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강의를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56장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단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사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본래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고자, 신체 장애자들도 본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적인 특권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회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 가입한다, 입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적을 걸어두고 그냥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총회에 고안이 상한 자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적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구약시대 때도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모압 여자 룻도 들어오죠. 햇사람 우리아도 들어오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륜상 거룩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잡족들이 따라 나옴으로 그 잡족들 중에 공동체를 어지럽힌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막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수한 교회로서 순수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적어도 구약시대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들어오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일과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일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해야 하리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목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안목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모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이들이 왜 복음을 받지 않지?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론 완악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했습니다라고 핑계는 될 수 없겠지만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를 본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작정하신 구원의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매우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그리하여라는 이 말을 그 후에 그때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것으로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여라는 이 말, 이게 제가 헬라어를 좀 쓰겠는데요. 카이 후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때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토스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250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그때라고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그리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악해짐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왕관을 제거함으로 드러남아있는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극우, 극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학문계와 경제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은 나머지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새로운 제상 제도가 제정될 때가 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온산 정상에 세워진 그 모슬렘 교도의 돔 성전을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모슬렘의 성전이거든요. 그걸 허물어버리고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교회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선교단체가 어디입니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금번 107회 합신총회에서 유일하게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가면 BTG 센터가 있죠. BTG가 무슨 약자입니까? Back to Jerusalem, Back to Jesus. 그 약자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내고 비전 트립을 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민족성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남다른 호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말씀을 근데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24장은 어떤 내용이죠? 복음서에 있어서 마치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게 됐고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참고한 일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 이렇게 서진해가지고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자극을 받은 나머지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종말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복음화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지구상에 있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만 끝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온 민족에게 죽고 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의 아들도 인터콥에 가입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터콥에 가인지 몰라요. 지금 인터콥은 비밀 그룹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교사 훈련을 시킬 때도 캄캄한 밤중에 마치 야간작전 수행하듯이 합니다. 랜턴을 켜게 하고 터널을 일부러 만들어서 터널을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볼 때 왜 이러지 싶을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의 미래를 확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육적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종적 기원에 있지 않죠. 혈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 말씀은 유대인과 관련된 미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자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배척함으로 언뜻 보면 나라로서 이스라엘 집단 전체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드러는 완악하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왕과 마음이 제거되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지금 지점까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죠?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우선은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에서도 버림당하고 이스마엘도 버림당했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 온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회 때 혈통적 이스라엘은 다 돌아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대중적인 개념은 뭔가? 온 이스라엘이 뭘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중에 더러 완악하게 되는 것이 죄게 되는 때, 그것이 제거되는 때 살아있을 모든 유대인들을 언급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견해도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다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9장부터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는 강팍해짐으로 잘려나간 가지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신의 혈통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9장 4절부터 5절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독특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정말 이스라엘은 독특한 지위와 특권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복음의 총체요,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박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도 알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관심은 이제는 택함 받은 일단의 사람, 말하자면 교인들도 물론 관심의 대상이었겠지만 배도한 동족 이스라엘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들이 완고해도 결국 이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사야 56장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이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한 것은 일시적이다. 부분적이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은 그야말로 드러는 즉 일부분만 완악해진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 온 모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완악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완악해졌지만 완악해진 사람들 중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름에서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답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아마 B0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석준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라. 히브리를 잘해가지고 히브리를 막 사용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걸 가리킬 때 우리가 보통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은 글자 그대로 한 사람도 남김이 없는 개체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일부 완악해진 현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집합적인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작정 가운데 누구가 바로 이 완악한 상태에서 다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대한 소망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도 이처럼 충만한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충만함이 어떻겠는가? 바로 이 충만함의 표시가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종말론적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이런 정도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을,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이후에 이방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일부 전체, 온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쭉 따라오셨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성경을 뭔가 해야 되는, 옛날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큐티하면 오늘 행해야 될 일,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 목록이 있었거든. 계속 하다 보면 오늘 행해야 될 일을 했는데 목록을 적었어요. 오늘 행해야 될 일을 오늘 행하면 제가 죄송한데 현상교회 있지 않고 아마 뭐 이름 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현상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가? 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가 되겠죠.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고 싶은가 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아무리 정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아 정말 깊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책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 감추어 있는 비밀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반대로 공개된 비밀이고 최초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만 해서는 설득이 안 되니까 바울이 9장부터 쭉 끌어오면서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섭섭하니까 적용거리를 하나 찾는다면 언약의 자손들 중에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잘 나왔다가 떠난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때로 그런 지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또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 참 좋은 일꾼들 중에 몇몇 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있고 뭐 그분이 뭐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한켠 아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가리키면 좀 그런데 계시죠. 그죠?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입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개망내로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소망을 두고 그들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을 끌어오시기를 간구하고 복음의 전파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들을 저희가 헤아릴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고안해내거나 상상해낼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복음을 생명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확신 있게 하시고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허투루 읽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깊고 오묘한 그 정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감화 감동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돌아있긴 하지만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지만 입교를 여전히 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고 더러는 주께서 완화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여서 그들의 완악함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앞에 압도당하고 주께 주신 복음의 말씀에 설복당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